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한 사람은 사람을 주시는 가장 복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앞부분은 몇 번 우리가 다룬 경험이 있는데 13절까지는 처음으로 전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요. 그렇죠?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뭐 아무 때나 뭐 내가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뭐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예. 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죠. 예. 네. 심지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안 돼요. 예. 네. 어떻게 뭐 연락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집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아직 내가 젊은데 세상 일 바빠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요. 가까이 계실 때. 아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언제부터 임마누엘이었습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인 거죠. 그렇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길, 이걸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악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다들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건데, 나는 이게 그럴듯하고 이게 좋고, 그래서 나는 이기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뭐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진리는 지나갔다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빌라도가 했잖아요. 진리가 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도 없어요, 그것도. 예. 그러니 기준이 다 자기가 기준인 거죠. 선악도 자기가 기준이고 의와 불의도 자기가 기준이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예. 그러니 이게 이제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내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여길 돌아서 돌이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근데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요.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요, 불의한데도요, 그냥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상의 말씀과 전혀 다르죠. 그렇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시니까 다르겠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은 너희 길과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늘 땅보다 높음같이. 예.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예,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뭐 하나님이라면 뭐 다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다른지 정말로 그게 맞는 건지 이게 전혀 손에 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말씀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믿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냥 소규에 경 읽는 것처럼, 그렇죠? 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예요. 그런데 비와 눈도 하늘에 봐야 여기는 얼마나 높은 하늘이겠습니까? 그냥 대기권 안에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로 비유로 들은 거예요. 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는데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늘 보는 거고 심지어는 농사 농부들은 누구보다도 이걸 절실히 알고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제까지도 드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로 이 비 이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걸 누가 주관하는 신이 있으면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비를 잘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인지만 나름대로 이름도 붙이고 제사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비를 내려서 이 뭐 농작물 잘 자라게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 얘기가 전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도 드리죠. 신의 신까지 만들어내고.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고 겨울이 돼서 모든 게 얼어붙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서 이게 그렇게 밤낮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 세상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 윤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됐다 다시 봄 되고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로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 하늘에서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가 반드시 잘 내려야지 농사를 잘 짓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조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헛되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숫자 제로가 있잖아요. 0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인도에서. 예, 네, 탐한 것 된 거예요. 이게, 예, 네,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죠. 예, 불교용에서 보면. 공즉 시색.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물론, 이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헛되이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래서 무는 없다, 공은 없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를 나중에 인도가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그건 좀 늦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려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다 같이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 이러한 신을 각각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갖고 그 신을 섬기고 그거 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공을 들이고 물을 갖다 대고 비료를 주고 뭐를 해갖고 농작물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확이 잘 됐어요. 근데 값이 폭락을 해요. 대풍이라 돼서 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갖다 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너무 풍년이라서 이 농산물 가격이 그냥 헐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요. 다 폐기 처분해버린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질병이 놀고 병충해가 놀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좋은 땅이었어요. 자신들도 확인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이 변했나요?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가 알고 나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지, 우리 이사야서 우리 5장 몇절까지 읽을까요? 7절까지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5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 위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예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의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포도원을 예비하셨어요. 돌을 제거하고 흙을 고르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보시는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족속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셨죠. 예.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창세기 3장 17절 19절 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고 아담을 책망하시고 또 이브도 책망하시고 그러시죠. 예, 아담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네.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그 땅을 경작하는데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내가 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머리지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죠. 예, 처음부터 이랬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서 32장 13절로부터 15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32장 13절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 펼쳐내는 데서 하나님께서 쓰신 백성인 거죠. 그런데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요. 그 희락의 성읍, 기쁨의 성읍, 평강의 성읍,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집에 이 가시와 찔레가 난다. 궁전이 폐한바되며 거기에 왕의 궁전을 세웠어요. 이게 다 폐허가 되는 거죠. 인구 많던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적막해지고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성체예요. 망대 적이 들어오는지 그걸 이게 영원히 구렬이 된다고 동굴 짐승에 거하는 이 동굴이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왜죠? 이스라엘마저 죄 때문인 거죠.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이 죄 때문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스스로 여기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거기다 물을 대주면 될 텐데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광야에 그 밭을 개간하려면 흙을 뭐 두든지 그리고 물을 대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서 거하며 아니 이 메마른 땅을 갖고 잘 농사짓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정의가 필요합니까?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완전히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땅을 어떻게 잘 개간을 해갖고 농작물 잘 자라게 하고 추수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복된 진짜 복된 자인 거예요. 여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맛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을 위에서부터 부어줘요? 네. 그러니 이 표를 1년 내내 부어줘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아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데 맹인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했던 사람이 노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라니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냐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했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이 놀라운 말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 듣게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아 광야에서 물이 솟으면 좋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 야. 근데 어떻게 그게 왜? 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큰 길이 세워지는데 거룩한 길이라고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 지나가지 못하고요? 거기 검문소가 있나요? 누가 확인해 보나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게 그냥 그렇게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이 광야야 풀이 없고 메마른 땅을 광야라 그러죠. 예. 거기에 풀이 자라고 뭐가 사막에는 원래 사막은 길도 없는 데고 뭐야 물도 없는 데고 이걸 사막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변하여 이것이 변하여죠. 그렇죠? 예. 이게 헛되지 아니하여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데 이게 그냥 시내가 돼서 강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와서 다시 안 올라오는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 끝. 다 아는 말씀 끝.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짐 지고 이걸 수없이 수십 년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이에요 지금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말씀 뭐 다른 말씀은 또 몰라 이거 말씀이 새롭네 동일한 말씀 수없이 들었어요. 과연 내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헛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죠. 예. 믿음으로 받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뭐 불법한 것도 아니고 다 정부에서 라이선스 따갖고 정해진 대로 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우린 그렇게 뺏길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예전에 인디펜던스 데이 그 트레일러 본 적이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예로는 전혀 반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맨해튼을 덮는 이 거대한 외계 우주선이 지구에 온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일이죠? 교통경찰이 가다가 그걸 본 거죠. 급정거 하니까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찰차까지도 그 무슨 연설에서. 근데 다 시선은 저 우주선에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가 마비가 됐어요. 차가 저렇게 돼갖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통경찰인데 자기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연쇄충돌이 일어나고 다른 차가 와서 자기를 잡았고 그렇지만 시선은 저거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크니까 이게 큰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선보다 작겠습니까? 이 우주선은 지구를 멸망시키러 온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곳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 뿐이지만 주님께서 오신 곳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영광으로요. 근데 저게 안 보이니까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거 놓지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걸 왜 놔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죠.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뭐라고요? 이거 완전히 길 깐 거예요. 네.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틈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뭐 10년이건 몇십 년이건 100년이건 관계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사야서 53편 3장 왜 그런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나라 굳게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런 게 여기 적혀 있는지.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감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냥 대기권 넘어서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계를 넘어서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하계를 넘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있죠. 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지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는 백향목과에 그 솔방울이 달리는 그러한 나무들 얘기하는 거죠. 가시나무 늘 그 가시가 있어서 찌르고 누가 오는 것을 적군을 가로막고 찔레도 마찬가지죠. 근데 화석류는 꽃이 피고 향기를 품고 우리 어순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 백일홍과가 그런 과예요. 이 화석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꽃이 피고는 그렇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를 대신해 낼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것은 이걸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영영한 표정,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영원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아니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되는 거? 아니 그 가시나무 다 제거하고 찔레 다 걷어들고 잣나무 심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대수라고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여호와의 기념이고 영향 표준이 됩니까? 이 말씀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아 뭐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냥 내 삶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런 말로 그냥 넘쳐나요. 우리 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18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로부터 20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지 이사야서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러셨다고요? 아니 뭐 나무 그 다 심는 거 베어버리고 심는 게 뭐가 대수라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무 갖고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 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범죄한 인간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황무지기 때문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왜 세상이 이렇게 형편하는지 사악하는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음이로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네. 미가서 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 땅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 또는 비가 없을 때 이슬까지 내려주셔서 그 작물을 자라게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표적, 이것밖에는 없다는 표적,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주님은 지금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 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화석류를,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 죄의 허물 가운데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은 자들이 그게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꽃을 피우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역사, 바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했던 그 표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저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아우성쳤어요. 그걸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이것처럼 헛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네. 우리는 그것밖에 못 보니까. 네. 그 너무나 분명해. 지금 이렇게 그래도 뭐 예루살렘까지 쫓아갔는데 보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까지 버리겠습니다까지 맹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으실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헛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라고. 그게 아담의 후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권세에 묶여 있어갖고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뭘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죽음인데요.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모든 게 바뀌어져요. 이분이 누구신지 드러내요. 그렇게 너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분이 이런 일을 벌실까?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만 하면 당연히 이제는 죽어마땅한 자니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뒤집으신 거잖아요. 말씀대로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래 형도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신 거죠. 예. 다 도망갔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할렐루야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 예. 없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말성경에서 뭘 구하고 있고 뭘 얻겠습니까? 수없이 부활을 얘기하고 당연히 부활하셨지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수없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 가지 예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너무나 먼 말씀처럼 나와는 관계없을처럼 그런가?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 식사 마치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니까 이해를 못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좀 있으면 곡하고 애통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참담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근데 오히려 세상이 기뻐한다고요. 잘했다. 그런데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멘이 되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기쁨을 몰랐습니까? 부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나 기쁨도 모르는데 누가 뺏어가. 정말로 부활의 실제가 되면 역사에 나타난다고요.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이 모든 게 헛된 걸로 끝났는데 그런데 해산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으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 거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땅에 스며 들어가요. 그럼 끝난 거죠. 아니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 생명을 보느냐는 거죠.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가려져 있으면 그냥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농작물 잘 자라게 하시고 소출 많게 하시고 난 농사 안 짓는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나름대로 많은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했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예. 거듭나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주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할 날, 마지막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영원히가 아닌 거예요. 그 심판날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분이 누구길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죠. 이분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분의 영광을 보고 아까처럼 외계 우주선이 날라온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부활하셔서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고백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찬송하는 시간에 이거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러는데 찬송 끝나면 네. 정말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을 얼마나 소망하고 꿈꾸며 기다리며 기도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눌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 이 기쁨을 주시려고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랬는데 다른 거 수없이 해봐야 흥이 없는 거죠. 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뭐 하신다, 뭐 내가 뭐 이렇게는 아닌 거예요. 네.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적 없으리라.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데 정말 이 기쁨,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감각한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거기에 우리도 매여 있었고 거기에 갇혀 있었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이루시는 이네, 이 기쁨, 이게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우리 간증 하나 같이 듣죠. 신원봉 형제 간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원봉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초점이 사람들의 칭찬에 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저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의 심한 술주사로 인해 부모님은 심하게 자주 싸우셨는데 그로 인해 가정은 편할 날이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해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님이 무서워 어떤 말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단 하루도 약 없이 사실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엄한 아버님께는 어떻게든지 칭찬받으려 행동했고 항상 아프신 어머님 위해서는 기쁨을 드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심부름과 농사일 등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때감 해오기, 새벽에 혼자 일어나 눈 치우기 등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칭찬만 들으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버님은 민물고기 매운탕을 특히 좋아하셨는데 꾸중을 들을 잘못했을 때는 꾸중도 피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때부터인가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귀신이라 하여 어신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고 동네에서는 효자로 칭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으로 인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사회사업을 하며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인 의사가 되기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으나 가정 형편상 도저히 의대를 보낼 수 없다는 부모님 말씀에 낙망이 되니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간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사주가 너무 좋아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아무리 가난해도 대학을 꼭 보내라는 할아버님의 유언과 같은 간곡한 부탁으로 6남매 중 저만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저희 집에는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찾아왔는데 어릴 때부터 요리를 거절했던 저는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 저희 집에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는 어김없이 술이 넘쳐났지요. 그렇게 대학 1년을 술로 보내고 나니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 생활을 청산해보자는 생각으로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처로 선택했던 군생활에서조차 술로 보내다가 2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기에 복학을 하니 거의 후배들이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생 상담을 해줬고 그 상담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졌기에 술은 꼭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싼 아이들 사이에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칭찬의 대상이었거든요. 의리 또한 굉장히 칭찬의 대상이었는데요.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시작한 학교 내에서의 구두 닦기와 학교 인근에서의 포장마차 운영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은 사람을 인정되어 총학생장 선거 등에서는 섭외대상 1순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운동권 학생회장 후보를 도와 당선시킨 데 일조를 했고요. 그들과 함께 사회변혁을 꿈꾸며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학 때 제 별명은 삼신이라 불려졌는데요. 좀 배고프면 밥 10공기는 기본이라 먹는 데는 걸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해서 노는 데는 귀신, 커닝을 많이 했는데도 학사경고를 맞아 공부한 데는 등신, 그래서 삼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공기업 공채 시험 응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저는 노조를 만들어 직장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에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죠. 후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경기인천 노조 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강한 노조라는 칭찬에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파업을 시작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을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하여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들어갔어요. 당시 우리는 붉은 조끼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우리 복장을 본 많은 의혹 기자들이 붉은 악마 응원단을 착각해 열띤 취재 경기를 벌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나 모든 일에 긍정적이었던 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꿈인 사회사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했어요. 운영을 해보니 운영에도 자신이 생겨 성공을 확신하며 직장을 명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이웃돕기 성금 모금,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의 식당 봉사,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목욕 봉사, 짜장면과 팥빙수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봉사하다 보니 감사하다는 칭찬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뵀던 분들이 한동안 안 뵈어서 수소문해보면 돌아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말로 소망 없이 살고 계심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충분한 상의 없이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로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업 시작 6개월여 만에 완전 멘붕 상태가 왔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끝없이 들어와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부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너무 연약해 보였고 술자리며 여러 모임 장소에 빠지는 것이 얍삽해 보였어요. 또 주일날 모이는 가족 행사 등에 빠지는 것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기에 최고를 만들었고 누구에게나 칭찬을 들었어요. 무엇이든지 결단만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을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에서도 변화를 찾지 못하고 결국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가 극에 달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더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 하나의 삶도 버거워지니 어릴 때부터 부모 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소망을 잃게 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연상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탈출을 간절히 원하며 괴롭게 살던 어느 날 저의 인생에 대반전이 시작되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교육원의 교수로 있는 자매가 너무나도 기쁘게 전도를 하길래 교회가 어디냐 물으니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기쁘게 전도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꼭 한번 가보자는 권위에 못 이겨 딱 한 번이라고 결단하고 따라 나선 거지 저의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우사를 개조한 교회는 마음을 푸근하게 해줬고 삼성으로 둘러앉아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또 성도들의 기쁘게 빛나는 얼굴은 그동안 제가 상상해왔던 천사들의 모습 같았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당시 교회로 도로가 뚫려서 성전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조금도 걱정을 안 하신다며 성전도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안 되면 작은 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완공이 되면 그때 다시 모이면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한마음교회에서는 10년 넘게 부활을 선포했기에 교회에서 기르는 개들도 부활에 대해서 다 할 것이라는 농담을 했는데 개들이 짖는 것을 들어보니 정말로 부활! 부활하고 짖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한 형제와 교제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목사님과 작은 교회 일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3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죽음이 무서워 모두 다 배신하고 떠났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변했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직접 봤기에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부활이 실제였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보이니 그동안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알았던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인데요. 사실 전 예수님이 믿기 전부터 죄 지은 것이 별로 없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다 보니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말씀은 저희 가치관을 다 바꿔놓습니다. 어쨌든 저는 착하고 칭찬받는 것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가치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착함의 기준은 사람이었고 철저히 제가 주인되어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니 저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다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마귀와 똑같이 제가 주인되어 제가 하나님 되어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 분내고 술 취하고 자살을 꿈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숨과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마귀보다 더 악랄한 것임이 깨달아주면서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에서는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은 꼭 필요하다며 1년이면 350 이상 마시던 술이 보험을 들은 지 한 달여 만에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자연치유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다 보니 자연치유가 우상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은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항상 적자가 되는 물질로 인해 재혼한 아내와 갈등을 했는데 저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교회 지체의 간증을 통해 아 내가 아내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면서 마음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주체하지 못하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그동안 이혼 문제와 사업 실패 문제에 갇혀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니 입술로는 그들을 용서한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미안했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하니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회공포증으로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춘천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방송에 나가 간증을 하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로 밑에 저의 동생이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기에 정신질환은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변화는 기적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복음의 능력이었고 함께한 공동체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고 하길래 병문안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예수 같은 것을 안 믿어. 저쪽에 가서 얘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만난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들은 그 환자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한 저는 택배,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사업 자금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시위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요. 한동안은 남들이 의식되어 일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는 최고의 공간이더라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50일 이상을 마시던 술을 끊은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도대체 어떻게 술을 끊는가를 물어오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분들 중에는 본인도 크리스천인데 전도 한번 못했다며 술 마시고 사는 자신이 부끄럽다며 전해주는 전도지를 꼭 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목적지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목적지에 도착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없는 대기 시간에는 유흥가를 돌아다니는데요. 유흥가의 우편함을 찾아 전도지를 넣기 위해서죠. 늦은 밤에 전도지를 넣으니 누구에게서 간섭받지 않아 감사하더라고요. 대리운전이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기에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기쁘기만 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칭찬은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삶을 살다가 이혼과 사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가 그 계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술에 의지하며 자살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매일매일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꼭 듣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기 위해 저희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무너진 삶, 황폐하게 된 삶,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배반을 당하고 그 분노와 원망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바꾸신 거죠.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잔무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나무가 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요. 한 심령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되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오래간만에 이 말씀 우리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장 17절 찾아주세요. 네. 네. 3장 1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네. 아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라가 이영과하고 비교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영혼이 죄와 사망 권세에 있다가 풀려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언에, 그걸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걸 이루신 주님, 바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그분 앞에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진리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와, 이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합니다.